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노래를 좀 불렀었죠.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런 동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즘 아이들도 이렇게 이런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꿈에도 소원은 무엇입니까? 뭐 인생 역전 로또 한 방이에요? 무슨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저의 소원, 꿈에도 소원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예,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과 같게 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인 성품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예수의 성품은 우리의 것이 될수 있다. 여러분, 엄청난 약속이죠? 아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수 있다니. 아니,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거룩한 성품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사와 이적들을 우리도 할수 있을까? 아마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보고 하나님 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인간이십니까? 그렇죠. 그분은 또100%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수 있을까? 이것은 신비지만, 사람이 되시긴 하셨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셨는가? 이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연구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이해로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한달 동안 성경 연구를 해도 예수님의 그 신성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평생을 연구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이나 또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으로 생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수 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놀라운 특권이고 엄청난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수 있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생애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죄로 저주받고 또 타락한 그 아담의 범죄 이후로 4천 년에 걸쳐서 연약해진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그 타락하지 않은 본성과 비교해 볼때 그분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퇴보된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리아 죄가 있죠. 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난서에 착상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자라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이제 즉각 반응을 하게 되죠. 뭐 눈에 티가 들어가면 눈물이 나죠. 뭐 감기 걸리면은 막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막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임신을 하면요. 구토를 할 것 같고 막 신게 먹고 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어떤 신비한 세포가 마리아의 몸속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이 견딜 수 없는 이런 물질이 들어오면 그런 부작용으로 마리아는 당장 죽어야 합니다. 그의 몸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인간이 살 수가 없는데 그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셨어요. 둘 중 하나의 선택입니다. 마리아가 신이 돼서 그 세포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에 적응하도록 잉태되시든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연약해진 인간의 몸에 적응할 수 있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죄는 없으시지만 죄에 대하여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따로 그냥 어디 따로 예수님을 이렇게 막 키우시다가 출산 때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그냥 딱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열 달 동안 마리아의 몸에서 세포가 분열되고 또 분열되고 또 분열되면서 자라나셨습니다. 마리아가 먹는 음식으로 영양분을 삼으셨고요. 질병에 노출된 아주 연약한 인간의 그 면역체계 속에서 자라나셨어요. 마리아의 태교로 교육받으셨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만 없으셨지 완전한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셨지만 유혹자 사단으로부터 죄 지을 수많은 가능성과 시험이 우리와 똑같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승리의 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에이, 그거 누가 모르나요? 다 알죠?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5분 하십니까? 10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승리의 생애를 살고 싶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우리가 최소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만큼은 기도하면서 바랄 걸 바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그러니까 일과를 마치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고요. 또 누가복음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철야 기도도 하셨네요. 자,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갑자기 대답이 좀 작아졌죠? 예. 아, 예수님도 승리의 생애를 사시기 위해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겠습니까? 아, 저는 뭐 매일 넘어집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안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기도할 때마다 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녀 대학 합격을 위해서요? 아니면 좋은 신랑 만나게 해달라고요? 무엇을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뭐하지 않게 뭐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항상 천사들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이 사탄의 타락한 군사들이 떨고 도망을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 짙은 먹구름이 이제 하늘에 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열렬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좀 도와주시겠어요? 뭐 이런 태도로 기도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그 먹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에 그 먹구름을 뚫고 빛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돕고 싶으세요. 다 돕고 싶으시지만 합법적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든 안 하든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합법적으로 기도 응답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기의 때가 매우 짧게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수하에 있는 그 타락한 천사들 지금 매우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도록 속이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고 다투게 만들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이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없도록 그냥 교회에 그냥 가득 머물러 있습니다. 이 구름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이 구름은 오직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로만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교회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진실한 기도만이 어둠의 세력을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 없는 친구가 아니죠. 대화 없는 부부, 정상이 아니죠.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이죠. 한 집에 사는데 서로 없는 것처럼 살아,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부부가 참 많더라고요.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면서 지냅니까? 여러분, 인간과의 이 대화의 단절이 비극의 시작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은 영적인 죽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한 번은 이 두 번이나 어떤 젊고 예쁜 자매가 유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아무도 없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유혹을 해오는데 그때 그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이 선악의 대쟁투가 보이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두렵고 떨리는 경험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아 좋은 기회다 한번 넘어갈까 뭐 어떡할까 뭐 그런 갈등이 아니라 그 순간 너무 두려워서 떨리는 경험. 아, 뭐 내 의지로 아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즉시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사탄아라고는 안 했지만 즉시 마음에 그 음성이 들리면서 즉시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문제에 대해 평소에 기도해 왔기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그때 기도하려고 하면 늦어요. 미리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잘 알죠.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약해서 집안 다 허물어져 갔는데도 낙선을 몇 번씩 하면서도 국회의원 출마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가족을 다 배신하고서라도 권력을 잡아야 하고, 또는 체면에 약하고, 또 돈 때문에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다 원수가 돼서 인연 다 끊고. 여러분, 저마다 자기의 약점들이 다 있어요. 저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내게는 큰 시험거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뭐에 약한지 어느 정도 다 압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적인 것에 약하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육체적인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까 두렵습니다. 제게 그런 상황이 오면 제게 선하게 대쟁투를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저를 구해내 주십시오. 그걸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돈에 약하면 하나님 제게 연봉 10억을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모세처럼 거절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걸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딱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냥 넘어가고 만다니까요. 하나님 연봉 10억이라는데 딱 1년만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1년 새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떠한 시험과 욕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냥 다 이기셨을까요? 아닙니다. 시험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예수님에게도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은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험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은 인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혹심한 시험도 성공적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승리의 생애를 살지 못합니까? 그건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죠? 우리가 승리의 생애를 살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줘서 기도하면 다 됩니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뭐 각종 기도 다 뭐 정해가지고 참 뭐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어디 뭐 내가 이기나 니기나 이기나 해보자 막 그렇게 씨름하면 됩니까? 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시중 서점에 가면 기도에 관한 책들이 정말 즐비합니다. 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형통하는 기도, 뭐 아주 많은 책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기도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거의 많은 기도가 하늘까지 올라가지 않고 허공을 그냥 맴도는 그런 기도일 뿐입니다. 왜 그런가? 기도가 하늘까지 상달이 돼야 될 텐데 그냥 천장까지 간신히 올라가다가 삐리리 하고 그냥 떨어져 버려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가 복받고 남편이 돈 잘 벌고 가족들 건강하고 여러분 이런 기도는 저기 은행나무 아래 가서 그냥 정화서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산신 뭐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삼신할머니 같은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이 기도만 하면 사이비가 됩니다. 여러분 사이비가 무슨 말이에요? 비스무리하다는 겁니다. 비슷하긴 한데 진짜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뭐가 돼요? 광신자가 됩니다. 사이비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일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을 따를 때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가 거의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니 당신이 이단 같은데 누구 보고 이단이야? 그렇게 묻고 싶으시죠? 여러분 이 진리는 거의가 아니라 항상 전부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교리와 신조가 성경에서 나온 것인지 그냥 교회의 전통과 신학자들의 얘기인지 한번 따져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이 디모데전서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진리가 무엇인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또 그분의 말씀이에요.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고 진정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인 무엇으로? 진리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동일한 방법으로 계명을 지키실 수 있으셨습니다. 다른 힘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죠? 무슨 파워 하면서 뭐 장풍을 뿜으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승리하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저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힘은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모든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대항해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부한 준비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고 또 이 지금 물건들이 이렇게 하늘로 둥둥 떠다니지 않고 이렇게 제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슨 힘 때문이에요? 지구의 중력 때문이죠.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유인류의 법칙이죠.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늘 죄를 범하게 하는 죄의 중력이 있습니다. 자꾸 나를 죄로 늘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나를 그 수렁으로 데려가려고 계속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게 진리가 없으면 죄의 중력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괜히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려고 하는 때가 많아요. 이 2차가 앞차 나를 추월해? 아니, 내가 먼저 왔으니까 네가 먼저 비켜 하면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하죠. 또 우리 자매님들 파마가 잘 안 나왔습니까? 속상하고 분통해서 미용실 아줌마에 가서 따질 거예요? 여러분, 왜들 그러세요? 우리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도록 합시다. 여러분, 혹시 평생 번 돈 다 사기당하셨습니까? 괜찮아요. 그것도 다 사소한 겁니다. 조금 있으면 사기당하지 않아도 국가가 통째로 그냥 다 회수해 갈 때가 됩니다. 조금 있으면 모든 게 다 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하늘에 갈 텐데 모든 것이 다 사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성질대로 살고 싶지 않죠. 변화되고 싶으시죠. 자,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변화됩니까? 아, 난 변화되고 싶다, 변화되고 싶다. 하루에 천 번씩 마음속으로 외우면 그럼 변화됩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가장 나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항상 떼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빠서 언제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아, 말씀 볼 시간은 없으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라도 하자. 열심히 일한 사람 봐줘서 하늘에 가게 해주면 좋은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도 우리를 하늘에 옮겨주지 못합니다. 지금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할 때 깨닫습니까? 어떻게 할 때 깨달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요? 사진 걸어놓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저녁에서 퇴근할 때 와서 한 번씩 쳐다보는 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그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죄를 짓는 일을 그쳐야 한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저 그냥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나의 못된 성질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온 우주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죄인을 회개케 하는 놀라운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주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단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칙과 공의를 다 무너뜨리면서 오냐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장사꾼들의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심판은 너무 잔인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방종을 낳고요. 죄와의 타협은 파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개혁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하는 것?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거룩한 생애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 지식을 어디서 얻어요? 성경에서 얻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인간으로 오셨는지, 어떤 사람으로 오셨는지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제 경험상 예수님이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를 이해하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세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으시면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그 세 번째 비결은 성령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다면 어떻게 40일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건 불신이 아니라 의문이죠.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아니, 어찌 사람이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40일 동안 살 수 있을까? 에이,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긴 했지만 필요할 때는 봐, 이렇게 하나님으로 사셨잖아. 그분의 신성을 종종 이용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불가능해.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40일간 금식한 사람이 한 명이 또 나오네요. 누구예요? 모세. 자, 여러분, 모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인 모세가 40일간 그것도 두 번 금식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모든 여정을 다 마친 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쭉 설교한 책이죠. 자, 우리 신명기 말씀 좀 볼 건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나이 산에서 40일간 금식하는 모습입니다. 자, 신명기 9장 9절.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럼 어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보니까 40일간 물도 안 마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그거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없는 사이에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에 난리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해도 너무합니다, 진짜. 그새 또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지금 편안한 심정이 아니에요. 이 반역을 밥 먹듯이 하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만이 가득하고. 자, 여러분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속이 상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박집사, 그래 김장로, 이 목사, 이 형제, 아휴 저 못된 사람들 다 심판하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 기도를 들으시는군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여기서부터 모세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 12절 그 뒤에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이 모세의 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진멸되진 않았지만 이 죄로 인해서 한 3,000명가량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모세가 다시 기도합니다. 32장 31절 32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두 번째 금식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9장 18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 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도 안 듣는 백성들 그냥 전부 확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모세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40일간 금식하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못 살겠다면 최소한 모세처럼은 살아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세의 두 번에 걸친 이 40일간의 금식이요. 예수님은 한 번이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두 번이나 40일간 물 한 모금 먹지 않는 금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신이에요? 여러분 인간인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모세는 구속의 경륜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실 때 양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나를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인류 최초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마 이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 것입니다. 아마 한자 적고 적지를 못했을 거예요. 책이 눈물로 범벅이 돼서 몇 번이고 다시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써야 돼요. 야훼께서 야훼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후손으로 오셔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죽다니.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달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온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실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매달리시나이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에 압도돼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양을 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나서 울었을 것입니다. 주여, 여호와여,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나이까. 그 사랑을 가슴에 충만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이죠. 그런 모세가 이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이 파렴치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지금 누구 따라한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자세히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모세의 온유함, 그거 누구 흉내낸 겁니까? 자신을 배반하여서 팔 제자, 자신을 욕하며 저주까지 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이 창조한 그 인간 자식들에서 침뱉음 당하시고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 따라한 것입니다. 모세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 두 번의 금식을 마치고 천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 14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성경 맨 처음으로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이른비와 늦은비는 성령의 사역을 표상합니다. 모세는 성령의 사역을 알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겁니까? 방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뭐 방언으로 노래도 해봤어요. 하지만 제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기하성, 그 순복음교단 아니죠? 제가 그 기하성 어느 총회장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래요. 방언하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골치여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도대체 왜 그러는가 그렇게 회의까지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게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것. 그 사랑을 위해서는 어떤 헌신도 아깝지 않고 어떤 순종도 가벼운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늘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함으로써 무한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그냥 뚝딱하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살릴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무슨 말씀을 처음에 말씀하시고 시작하셨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고 하셨고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명령하신 대로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께서 인간으로 계시면서 여전히 신성을 가지고 계셨죠. 물론입니다. 신성의 광채가 번뜩였습니다. 신성의 능력을 행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사실 때 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른비 성령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거기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한 말씀대로 먼저 서로의 발을 씻기고 이 떡은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속절없는 인간인지 눈물로 회개하고 그 사랑에 가슴 벅차서 서로에게 죄진 것을 고백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심장을 찢어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렇게 서로의 발을 속죄의 눈물로 씻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앉은뱅이를 일으켰고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죽은 자를 살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모세도 제자들도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생애의 그 네 번째 비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병자를 치유한다고 하죠. 기적을 행한다고 그렇게 떠듭니다. 여러분 기적이 모두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탄도 기적을 행합니다. 사탄도 각종 치유를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기만의 시대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아 예수 안 믿으면 천년만년 지글지글지글지글 타는 지옥불에서 고생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게 되셨습니까? 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도 공짜로 씁니다. 그래서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죄를 미워하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이해하지 못할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오래 참으심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서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생애는 성령 충만한 생애입니다. 성령 충만의 생애는 사랑의 생애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래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실제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아는 경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용서와 회개의 경험, 이 경험, 그리스도의 터진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성령이 내 가슴 속에서도 폭발되는 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 없이 진리, 뭐 계명, 순종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바리새인이다 또는 방종하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숨은 동기까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각 사람의 숨은 동기까지 깊이 통찰하여 보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를 위해서 나의 체면과 생명까지 버릴 준비가 되었다면 온유함과 사랑스러움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모본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방법으로 깨우침을 받고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바치고 온유와 사랑과 동정의 옷을 입고 영혼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메마른 견책과 지적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 자아가 죽는다면 사랑스럽고 선한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경험, 우리에게서 이런 성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때 늦은 비 성령을 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우리 가족을 비탄에 빠뜨린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서운함과 원망의 유혹을 극복하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늦은 비가 임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이것마저 없다면 우리가 로봇이지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도 형제들의 비난과 오해로 슬픔과 비애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의 불신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신 쓰디 쓴 질고의 잔의 일부였다. 그들의 비난은 예수의 골수를 찌르는 듯하였고 심령은 기진하고 비탄에 젖었다. 이런 일들은 예수의 가시는 길을 가시밭길로 만들었다. 가정에서의 몰이해로 너무 괴로우셔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오해가 없는 곳으로 가셔서 위안을 얻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즐겨 찾아가신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다. 믿음과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의 마음은 평안함을 얻으셨다. 그러나 예수의 거룩한 사명을 이해하고 인류를 위하여 지신 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종종 홀로 계셔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실 때에만 위안을 찾으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가정에서까지 오해와 불신을 감내해야 하는 자들은 예수께서도 그와 같은 고충을 겪으셨다는 생각을 함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께서는 당신 안에서 우정을 얻고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시는 중에 얻으신 위안을 찾으라고 저들에게 분부하신다. 여러분, 늦은비 성령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비난과 조롱의 도가니 속에서도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그 마음의 안식과 쉼이 있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인침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신다. 그는 이 일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신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재현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검을 휘둘러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 사랑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기가 성장하기를 조심스럽게 기다리듯이 뒤집어서 앉을 준비를 할 때까지, 기어서 물건을 잡을 때까지, 그 작은 입으로 엄마라는 최초의 단어를 말할 때까지, 일어나서 걸을 때까지, 뛰어서 심부름을 할 때까지 가르치며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시선에, 그 기다림에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덮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심히 가증하게 느끼면서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매일매일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더 높은 표준, 더 거룩한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위를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의 생애로 이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생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생애의 비결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생애의 비결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그 사랑의 경험을 해봐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 사무치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이론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그 용서의 경험과 그 회개의 경험이 우리 마음에 먼저 경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름비 성령의 역사인 그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고 그 의의 결과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재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영원토록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속조롭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은 늦은 빗대이고 우리는 마지막 대속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죄의 정결사역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나 한 사람만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홀로 서 있는 때입니다. 주여, 두렵고 엄숙한 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죄가 없고 사탄이 관계할 서운함과 추측의 발판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의 밥이 되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날선 검처럼 내 삶을 쪼개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생애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생애는 흘러넘치는 사랑의 생애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생애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